자, 오늘 저희 성경 공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주시고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또한 준비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올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합의 치세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과의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의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선한 왕이었지만 참 자기 이전에 더 악했던 사람이 없을 만큼 악했던 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 아합과 함께 시리아 베나닷을 다시 침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합은 시리아 왕 베나닷의 그두 번에 걸친 대규모 침공을 아주 성공적으로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 베나닷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게다가 이스라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 베나닷을 멀쩡하게 살려 돌려보냄으로써 훗날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시리아의 이 베나닷 2세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베나닷 그 다윗 왕 때의 그 베나닷이 아님 아 솔로몬 때의 베나닷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베나닷 2세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온 군대와 부하들을 온 지방 영주들을 다 이끌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괴멸이 됐고 자기도 포로로 잡히는 최악의 패전을 당했습니다. 아합에게 선대에 빼앗겼던 도시들을 모두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아주 아합 앞에 무릎을 바짝 꿇었죠. 그렇게 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적국의 군대를 괴멸시키고 왕까지 사로잡은 이 아합은, 이 상황에서는 사실 도시를 몇개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시리아 땅은 텅텅 비어있던 거예요. 예, 거기 보면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자기 휘하에 있던 군주들, 그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방 영주들 32명을 죄다 이끌고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키면서 지금 시리아에는 군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시리아에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접수시킬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합은 성경에 이런저런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베나닷 2세를 이 멀쩡하게 돌려보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급성장 중인 아시리아를 생각을 해서 아합이 지금 자기가 직접 시리아를 붕괴시키고 그 이스라엘의 통합을 시키는 것보다는 시리아를 자기의 통제하에 두면서 시리아가 완충 역할 또는 이 아시리아가 침공해오는 그 길목에서 전쟁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때가 주전 한 850년 정도 경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순망치한이라는 속담 아시죠? 그게 춘추 전국 시대에, 춘추 시대에 뭐 우나라, 저희한테 거기 관심 많아서 우나라 시대 얘기인데, 이게 한 주전 650년 정도 돼요. 요 이후로부터 무려 또 200년 뒤 얘기긴 합니다. 이 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실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진나라의 공격을 앞두고 우나라가 괵나라를, 같은 그거였는데, 괵나라가 침공당하는 거를 이제 용인을 해줘요. 그래서 괵나라가 무너지면서 진나라가 다시 이 우나라까지 침공하면서 이제 순망치한이라는 속담이 나오는데 아합이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사실이 이게 사실이라면 아시리아에 대한 견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이때로부터 한 3년 뒤, 즉 주전 853년에 아합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북방 동맹 12개국, 요 12개국이 연합을 한 북방 동맹에서 베나닷은 아합보다도 더 많은 병력을 파견했어요. 베나닷이 3년 만에 군대를 다시 빠르게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 동맹은 아시리아의 살만헷셀 3세라는 아주 강력했던 군주를 격퇴시켰고요. 세상 역사가들은 이때 전쟁을 보면서 아시리아의 남하를 아시리아가 이제 가나안을 통해서 이집트로 남하하는 이것을 한 100년 정도나 지연시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였고요. 오늘 이야기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제 베나닷이 약속을 했죠. 그 선대에 빼앗았던 도시들을 아합 왕 당신에게 다 돌려주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베나닷이 돌아갔어요. 3년이 지나서도 이 베나닷이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아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아합이 이제 아시리아와의 전쟁도 끝났겠다. 베나닷을 단단히 혼을 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과 함께 남한국 유다 왕의 여호사밧과 함께 베나닷을 공격했지만 이때 대언자 미가야가 대언한 것처럼 아합이 이 전쟁에서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살이 좀 많이 붙으면서 내용은 생각보다 깁니다. 아마 오늘 이거 다 얘기 못 하고요. 휴양에 갔다 와서 한 시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베나닷이 자, 스토리는 간단하죠. 베나닷이 도시를 돌려주겠다고 한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합이 격분해서 남한국 유다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 시리아를 함께 다시 쳐들어갔는데, 즉세 번째 이스라엘 시리아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번에는 지게 됩니다. 지면서 자기가 죽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아합이 비록 베나닷과의 그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크게 승리했지만, 이 아합의 성격은 아주 즉흥적이고, 그리고 또 소심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살펴보면, 아합은 즉흥적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 소심했어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예스르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도, 너무 소심했어요. 이게 안 준다고 하니까, 골방에 틀어 박혀서 혼자서 끙끙대고 앓아누웠습니다. 반면에 베나닷 3세는 아주 야심이 많고 교활했던 군주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비슷했죠. 그래서 이 아합이 베나닷 3세를 통제하기에는 좀 능력이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베나닷은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귀국했지만 그뒤 3년 동안 군대를 빠르게 재건시켰고요. 아시리아의 침공에 맞서 북방 동맹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할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아합에게 도시들을 다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뭐 애초에 돌려주지 않고 그냥 계속 버텼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베나닷이 군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합에게 일단 돌려줬는데, 이 살만헷셀 3세를 격퇴한 뒤에 다시 빼앗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시점, 즉 약속을 한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 도시들이 베나닷에 여전히 속해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 중에 하나가 라못 길르앗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라못 길르앗은 나름 그 이스라엘에서 꽤 비중 있는 도시예요. 이 지도가 약간 좀, 제가 요 글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뒤를 좀 흐릿하게 했는데, 요 전쟁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데를 한번 보시면요. 전쟁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데에서 살짝 오른쪽 아래 보시면 라못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예, 여기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이 라못 길르앗은 요 갈릴리 바다에서 동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지역의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계곡인데 골짜기마다 물이 아주 많아서 포도나 올리브가 아주 잘 자라서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목이기도 해서 상업 또한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알짜배기 땅을 지금 베나다시 약속을 해놓고 안 돌려주고 있었으니 아합이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래서 이 도시를 차지하고자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라못 길르앗은 예전에도 유명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싸움이 있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오므리와 베나다드 1세가 싸워서 이때는 오므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빼앗긴 거고요. 그리고 베나다드 1세가 이겨서 베나다시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들인 아합과 베나다드 2세가 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과 그리고 베나다드 2세를 이제 살해하고 왕이 된그 신하였던 하사엘, 시리아 왕이 이제 하사엘이 됩니다. 이두 사람들이 또 계속 싸우고 앞으로 한 200년간 이 라못 길르앗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합이 시리아를 공격하기로 했는데 딱 보니까 시리아가 그새 군사력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아불싸했겠죠. 그래서 이제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기로 해서 여호사밧을 사마리아로 불러들입니다.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갔더니 아합 왕이 양과 소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구절 말씀을 안 드렸었죠. 오늘 열왕기상 22장과 그다음에 역대기하 18장입니다. 저는 요두 군데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열왕기상 22장을 펼쳐 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기하에 보시면 아합이 양과 소를 많이 잡아서 대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몇해 전, 정확히 몇해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몇해 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했습니다. 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은 서로 사돈 관계였던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이 북왕국 오므리와 아합 왕조를 아주 극도로 증오를 했는데 아버지 아사가 죽은 지 불과 한 1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 사돈을 맺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합은 유다왕 여호사밧을 설득해서 자기 사돈 어르신이죠. 설득해서 자기와 함께 라못 길르앗을 치러 가자고 요청을 했는데 이 돈독했던 관계였는지 여호사밧은 아주 흔쾌히 우리 군대 다 당신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말들 다 당신 겁니다. 흔쾌히 아합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아합을 돕기로 한 여호사밧은 이제 그런데 아합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선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좀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왕, 유다의 첫 번째 선한 왕이었던 아사의 아들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남왕국 유다로 다시 이야기가 넘어가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왕이지만, 아마, 제가 8월까지니까 올해 안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 기회가 또 있으면 아마 여호사밧에서부터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단히 그래도 살펴보면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호사밧도 성경에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와 마찬가지로 유다에서 산당을 제거하고 작은 숲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열심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에서 이 주의 율법들이 가르쳐지도록 대언자들을 설득하고 후원하고 아주 이런 데 열심이었던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에게 아주 많은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고요. 그의 군대는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 거리낌 없이 동시에 이 아합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사돈 관계였으니까 아합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의 며느리의 형제들이잖아요. 이 아합의 아들들을 또세 번이나 도왔어요. 이런 일들이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즉, 아합은 아주 선한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이 꼬일 수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사밧은 선한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아합과 이 사악했던 이세벨의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솔로몬 이후 왕들의 타락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이 하나님만 모셔야 되는 이 유대인들의 삶의 경계 안으로 들어왔고, 결혼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왕들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오염시킨 것이 바로 사악한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결혼을 좀 소홀히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이나 사동 관계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유해도 이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이나 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아주 지혜롭고 거룩했던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과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아합과 사돈 관계를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름이 헷갈려요. 여기서부터 왕들의 이름이 헷갈립니다. 아, 제가 뒤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뒤에 보시면 아합과 여호사밧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아합 왼쪽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오므리가 있고요. 그의 아들 아합이 있는데 이 아합에게는 최소한 두 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이 있었어요. 이 둘의 아들 중에 큰아들의 이름은 아하시아였고 둘째 아들은 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은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 남왕국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요람과 여호람의 이름은 사실 같은 거예요.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그 이름이 열왕기상에는 둘다 요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대기 하에는 둘다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이 같은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합도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했고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하시아였는데 아하시아는 또 누구의 이름이었나요? 아합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이제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 큰오빠 이름으로 똑같이 지었던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합에게는 아하시야, 요람, 아달랴가 있었고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이 있었는데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은 아하시야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아주 사악한 여자였어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가에 시집온 뒤에 이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바알 숭배를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했듯이 아달랴는 유다 왕가에 시집간 뒤에 이 유다 왕국의 바알 숭배를 뿌리내리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세벨보다 더 성공적이었어요.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이 외삼촌이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에게 간 적이 있는데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요람에게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예후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 예후가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요람을 살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므리와 아합의 가족들을 진멸하게 되는 그 와중에 남왕국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거기 있어서 같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죽게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의 오빠와 자기 아들이 모두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자 이 기회에 유다 왕국의 모든 집에서 왕가의 씨를 멸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자기의 그 손자인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자기의 할머니에 의해서 전부 다 살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의 성품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아스만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부앗의 덕분으로 천만다행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대가 끊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달랴가 이 손주들을 모두 다 죽였지만 요아스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다윗 왕가를 잇게 됩니다. 아달랴는 어쨌든 이 요아스를 제외한 손자들 모두 죽인 뒤에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서 한 6년 정도 유다를 통치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유다 안에 바알을 퍼뜨렸습니다.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서 스토리 자체는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약속을 안 지켰던 베나닷에게 격노한 아합이 남왕국 사돈이었던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시리아 라못길라앗에 쳐들어갔는데 오히려 화살을 맞고 아합이 죽게 된다. 이 이야기가 전부인데요. 지금 중간에 이야기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주의 말씀에 여쭈어보자고 요청을 하자 아합은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왔던 대언자 400여 명을 불러 출정 여부를 묻습니다. 라모 길르앗의 전쟁을 나가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자 이 400여 명의 대언자들이 모두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합 왕께서 승리하고 이 라모 길르앗을 다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대언을 합니다. 이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짓의 영을 주셨던 것입니다. 옆에서 다 듣고 있던 여호사밧이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 대언자가 더 없냐라고 아합에게 묻자 아합은 미가야라는 대언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동안 자신에 대해 항상 나쁘게만 대언을 하던 미가야를 미워했고요. 이번에도 또 나쁘게 대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가야를 아래에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잠깐, 인기가 있었던 그 답정너라는 말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맞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 그거였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 그 여자 친구들한테 제가 아주 지적인 배용준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랬다고요. 제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 저 되게 화가 났어요. 내가 보기에 배용준 뭐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너 배용준 닮았다 하니까 제가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막 붙잡으면서 막 화가 나서 막 말했어요. 야, 말이 돼? 야, 배용준 닮았다는 게 말이 돼? 기분 나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거 야야야 화 풀어 네가 낫다 그게 답정너예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답정너예요. 아합이 지금 대언자들한테 백날 물어봐도 대언자들은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했고요. 그렇지 않은 이 미가야 같은 대언자들은 소외당했습니다. 아합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여호사밧의 요청도 있으니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 앞에 선 미가야는 아합 왕의 질문에 처음에는 웬일인지 아합 왕이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답정너 대답을 그대로 했습니다. 미가야도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이번에는 미가야에게 오히려 꾸짖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아합 왕도 이번에는 미가야에게 다시 독촉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한 것만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15절에 있습니다. 아합이 그냥 무작정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미가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여 라못 길르앗으로 전쟁을 나가 죽게 하고자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을 전합니다. 하늘에서 이 일에 대해 회의가 있었는데 한 영이 나와 자신이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 모든 대언자들에게 거짓의 영이 되겠다. 즉, 거짓말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400명의 대언자들이 한 말이 모두 주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듣고 있던 이번에는 그 400명의 대언자들이 화가 났겠죠, 그렇죠? 이들의 대표자격인 시드기야가 격노하여 미가야 앞에 나와서 뺨을 찰싹 때리면서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응수를 합니다. 24절에요. 그는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하는데 미가야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니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방은 답정너 아하방이에요. 어느 말을 들었겠어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이 미가야에게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미가야는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였어요. 아합왕이 만일 살아서 돌아오실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런 말씀을 뭐하러 하라 하셨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왕이 정말 전쟁에서 이 거짓 대언자들, 이 400여 명의 대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것이었다면 그냥 그 400여 명의 대언자로 끝날 것이지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왜 하늘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한 영이 저 400여 명의 대언자들에게 거짓을 말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굳이 왜 나한테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말이 사실이고 아하방은 라못길르앗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러면서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포함한 이 400여 명의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합왕이 성공할 것이라는 대언을 주신 것은 이 대언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던 거였어요. 반면 미가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저들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것이며 사실은 아합왕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대언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영적 그 레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만일 아합이 400여 명의 대언만 듣고 정말로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서 아합왕이 정말로 죽게 되었다면 이 거짓말을 시킨 또는 속임을 방조한 하나님께도 잘못이 있는 게 아닐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400여 명의 대언자들, 이 대언자들이 이때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아합이 특히 좋은 말만 해왔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이 이전에도 아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언제나 아합이 특히 좋았던 말들만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말을 전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400여 명의 대언자들, 시드기야를 포함한 대언자들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아합이 듣기 좋았던 말들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을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사야서 5장 20장 20절 21절인데요. 하나님은 이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더욱 우둔하게 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 이사야서 뒤쪽에 6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저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초기에 이 말씀을 보고 아주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게 주의 말씀인 거예요.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 이전의 행음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이 이사야를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를 보내는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주의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귀에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듣기 편한 말만 골라 듣는 자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답정너가 생기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여자애들이 말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예, 저는 그냥 그걸 들었던 것 뿐입니다. 아무튼 우리 본성은 참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솔직하게 나아가지 않을 때 이 시드기야와 400여 명의 대언자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 그리고 우리의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말들만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우리 형제님들과 또한 목사님과 또 다른 지체들을 권면하고 또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우리가 요 부분을 좀 더 항상 시시때때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지체가 또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대언자 나단이 들어가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성경에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을 개의치 않고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했던 대언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루하루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휴양회 이후에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 성경 공부를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세벨이 시집 왔던 것과 같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가에 시집을 와서 유다조차 참 바알 숭배에 찌들게 되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왕가, 즉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계보가 끊길 위험에 있었으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를 살려주셔서 있게 하셨지만 이 유다 왕가가 그 이후에 수많은 악한 왕들이 배출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딸이자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아주 이 유다의 왕가에 시집 오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명의 대언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대언을 하였다고는 하였지만 그들의 불순한 동기와 때로는 이 발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거짓의 영을 보내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악한 일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미가야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떠올림과 동시에 주님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죄를 치리하시기 위하여 참이 죄들의 불법들을 용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